역사고전 강의 34강 오늘 읽겠습니다. 34강부터 37강까지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설인데,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책, 그 팜플렛이죠. 그 팜플렛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설서들도 있고, 또 저도 아주 오래 전에 대학에서 그걸 또 강의를 해가지고 강요원의 고정 강의 공산당 선언 그런 책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지금은 절판되어서 그 출판사 그 절판에서 이제는 이제 그것과 그걸 그런 그 절판된 책 구해서 보고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자가 다 이제 그만, 이 책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 출간한 거니까요. 특히나 이 공산당 선언 이것은 고전 텍스트이긴 하지만 동시에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역사고전 강의에서 이 해설이 책 한 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해놓은 것은 좀 드물죠. 385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니까 대체로 와서 50페이지 가까운 정도 이 분량을 해드린, 중간에 인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 페이지가 좀 성기게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지만,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자체는 그 34강 발문에도 나와 있듯이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1848년 혁명의 선언서 공산당 선언을 작성한다. 요 문장 안에 그 시대적인 맥락이 들어가 있죠. 1848년 혁명의 선언서로서 만들어진 팜플렛입니다. 따라서 1848년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느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지금 2022년에 이 텍스트를 읽어볼 만한 의미가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1번은 첫 번째 대답은 글쎄 그런 의미가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1848년과 지금 트로츠키의 뭐 뒤에 선언 몇 주년 기념 뭐 번역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또 번역본이 출간되기도 하였고 하는 게 뒤에 붙어있죠. 폴란드 어판 서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당시에도 그게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오늘날 공산당 선언이 작성되던 시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하고, 글쎄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 구도는 여전히 의미 있는 분석의 틀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많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변화했죠. 따라서 저는 공산당 선언을 글자 그대로 읽는, 성서를 문자대로 읽는 것이 어이없는 정통신앙이죠. 어이없는 정통신앙이듯이 공산당 선언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어이없는 정통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르크스 이해학이라고 연 엘스터의 책이 있어요. 두 권으로 번역되어 나온 책인데요. 이런 책들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 관한 초심자라면.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 너는 공산당 선언 읽고 해설서 쓰지 않냐? 예. 저는, 그러니까, 저의 그 독서 이력을 전제한다면 저는 요한 엘스터의 마르크스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를테면 마르크스의 저작을 처음으로 읽었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 40년 가까이 마르크스에 관련된 책과 저작을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그 뒤로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맥렐런의 칼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거 저 민음사에서 이데아 총서로 나온 건데 80년대 또는 저 칼 마르크스의 철학과 신화 그다음에 칼 마르크스의 사상 그다음 마르크시즘의 비포 마르크시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르크스 비포 마르크시즘 마르크스 주의 이전의 마르크스 뭐 이런 정말 예전 1950년대 40년대 이렇게 출간되었던 책들이 번역된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만들어진 책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저 홍기빈 씨가 번역해서 나온 마르크스 평전 이사야 벌레의 마르크스 평전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뭐 경제사에 관한 거 뭐 이런 책들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작년 연말쯤에 어떤 분이 저에게 리오 휴보먼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고 저에게 물으셨을 때 그 책은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경제적인 경제사적으로 경제사책은 특히나 변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 자체가 변화하고 있죠. 아예 페르낭브로들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공산당선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산당선은까지 못 올 수도 있어요. 그 세계사 전체를 적어도 1300년 이후로 1350년 이후로 지금 옥스퍼드 세계사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초부터 다지기 시작하면 올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은까지.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을 지금 역사고전 강의 이 해설에 34강부터 37강까지 붙어 있는 해설을 통해서 공산당선언을 처음 이렇게 읽게 되시는 분은 우선 이걸 읽으시고 읽되 어이없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서 아 이거 나와 있는 거 다 글자 그대로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가시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게 사회과학서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함께 읽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그렇게 주의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더욱이나 한 가지 꼭 그 학문 방법론적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 관점 하나를 해두자면 마르크스 당대까지만 해도 그 지식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사회 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발견하고 대책을 내놓으려면 사실 그 사회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회를 이른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는 좀 범위가 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 문제를 내가 혼자 조용히 데카르트처럼 그러는 거죠. 데카르트처럼 이게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고요히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대체로 지식인들은 가능하다는 것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의심 없이 그게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그렇다면은 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 병은 내가 잘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병은 내가 잘한다. 그거 잘 몰라요. 의사가 잘 알지. 남이 알고 있는 거고, 그 내 병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들을 통해야만 내 병을 알 수 있어요. 내 몸 내가 잘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제가 아유 이제 건강 좀 잘 관리 좀 잘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명절 때가 됐으니까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만은 선생님 돌아가셔서 예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죠. 가끔 들어요. 아주 자주 듣는 거 아니에요. 뭐 관리 잘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내 몸 내가 잘하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잘 알지 못해. 제 주치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 주치의도 이제 저하고 이종 동갑인 이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입이 돼. 감정이입이 돼서 더 많이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덜고 걱정을 아예 됐다 임마. 우리도 뭐 살 만큼 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도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걸 철학 용어로는 자기 초월적 입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를 볼 수 있다. 라는 뜻에서 자기 초월적. 그럼 그 자기 초월적 입장만 돼도 괜찮은데, 신에게 의탁해서 신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초월해서 신으로까지 올라가서. 그게 아구스티누스인데 자기 초월적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초월론적 그렇습니다. 초월론적 자기, 초월론적 주관. 자기가 자기를 벗어난 것처럼 이론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 시대까지만 해도 마르크스 시대까지만 해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자기가 자기 입장을 자기가 자기 입장을 벗어난 자기 초월적 입각점을 가질 수 있다. 슈타인트 풍크트를 가질 수 있다. 서 있는 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무비판적으로 전제되었어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 이런 걸 쓰는 이 팜플렛을 쓰는 그냥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아주 형편없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논박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해도 그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논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메모하는 걸로 뭐 정보 관리에서 유명한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 있죠. 루만의 메모 상자로 유명한. 그 루만의 메모 상자로 유명한 그 루만이, 루만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행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메모 상자로 유명한데 정작 루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루만이. 메모는 많이 했는지 몰라도 책은 되게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아유 내가 이거 읽어야지 의무감으로 읽고 이거 안 읽고 저기 지나가면 찜찜해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루만을 읽으니까 읽지 간신히 읽습니다. 그 루만이 책 중에 번역된 게 사회의 학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첸샤프트 대여 게젤샤프트라는 책인데 이 보면 사회의 학문이잖아요. 사회의 학문. 학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식인의 자기 초월적 입각점을 딱 제목 자체가 부정하고 있죠. 사회 속의 학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루만의 책을 보면 인간의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진리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런 책, 이 팜플렛은 그가 사회 속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에 관한 아주 그 좀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원초적으로 나온 이론이 이 칼 포퍼의 캔버스 시어리죠. 열린 사회와 그적들 거기에 보면 그 마르크스나 플라톤이나 헤겔이나 요 세 사람 모두 다 그 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데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적들은 대체로 좀 원전 텍스트를 잘못 읽은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좀 엉망이지만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플라톤, 헤겔 요 세 사람을 그 사회 속의 지식인, 즉 자기 초월적 지식인의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옳은 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캔버스 시어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헤겔, 마르크스, 플라톤은 그 사회라고 하는 그림을 사회 바깥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들도 그 캔버스 속에 그 화가의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바탕, 도화지, 예, 캔버스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불과한데 마치 그것 바깥에서 자기가 전지전능한 어떤 위치에서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있고 그려지다가 잘못 그리면 캔버스 치우고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그 비판을 합니다. 제가 열린사회와 그잭들을 처음 읽은 게 1985년인데 지금 그 철학책만 전문적으로 내는 서광사, 그 서광사가 85년만 해도 국제적인 저작권 뭐 베른 협약인가요? 그게 없을 때죠. 그래서 정말 저는 서광사가 책을 후지게 만드네 어쩌네 해도 서광사한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광사 책은 그냥 새로 나오면 웬만하면 사는 편인데 왜 그러냐? 예전에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인데요. 그때 85년 그 무렵에 지금 YMCA 맞은편에 이제 종로서적이 있는데 거기 외서 코너가 있었어요. 그 외서 코너에 서광사에서 그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오늘날로 치면 이제 불법 복제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 원서, 영어 원서들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외서 코너에 꽂아서 팔고 그랬어요. 서광사가. 그러니까 원서 복제해서 파는 동화서원이라든가 동화서원, 서광사 뭐 이런 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린사회와 그적들 그 책이 그때 산 겁니다. 그때 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쌌죠. 그때는 그냥 한 달 내내 써야 할 교통비 뭐 군대 갔다 와서 막 군대를 5월에 제대했는데 그때는 가을 학기에 복학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 8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이제 시간이 비어 있었는데 그때 뭐 딱히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아, 이 열린사회와 그적들, 칼 포퍼 그걸 사다가 영어 공부도 할 겸 그걸 읽었던 기억인데 그때 딱 캔버스 이론 그 얘기를 각주에서 보고 정말 그때는 이제 뭐 자기 초월 뭐 이런 개념 자체를 뭐 대학교 2년 다니다가 군대 간 놈이 뭘 알았겠습니까? 전두환 때 학교에 다니기도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사치스럽던 때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포퍼 책을 그 뒤로도 뭐 열심히 읽었죠. 열심히 읽었는데 포퍼는 또 역사주의의 빈곤, 포버티 오브 히스토리시즘, 그 책을 포퍼 책이 우리나라의 그 책이 번역되어 나온 건 역사주의 빈곤이 우리나라의 포퍼 책이 번역본으로 나온 건 그게 처음인데 그걸 제 선생님께서 예전에 처음으로 포퍼의 번역본을 내시면서 포퍼를 소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럼 해결 전공자가 왜 포퍼를, 그게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였죠. 해결 전공자인데, 해결 연구자인데 왜 포퍼를 읽느냐. 해결이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그 뭐 길 가던 아저씨도 아니고 좀 세계적으로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이 해결이 문제가 이거라고 하는데 그거 읽어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열심히 읽었었는데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포퍼가 그 시초를 내놨는데 정교한 이론으로 다듬어진 거 그런 것은 그 지식사회학이죠. 그런 걸 지식사회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입각점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사회라는 맥락에서 가능한 활동이고 사회를 초월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사회체계에 의존하는 행위다.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이제 지식사회학과 또는 행위사회학 그런 곳에서 많이 이걸 다루죠. 이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마르크스하고 동시에 많이 거론되는 사회학자가 막스 베버죠. 그래서 베버, 칼레비트가 쓴 베버냐 마르크스냐 베버냐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베버 막스 베버가 쓴 책 중에는 경제와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비르츠 샤프트 운트 게젤 샤프트. 경제와 사회. 여기 이제 니클라스 루만 책은 사회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과 사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저 막스 베버의 책은 경제와 사회예요. 비르츠 샤프트 운트 경제 그리고 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제라는 것과 이 제목에 그런 게 함축돼 있는 거죠. 경제라는 것과 사회라는 것이 별도의 체계인 것, 사회 체계 그 별도의 하나의 그런 체계처럼 간주할 수 있다.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대립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크스도 좀 심하게 폄하해서 말할 때는 혐오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베버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베버도 지식인이라든가 이제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런 걸 썼다고는 하지만 지금 썼다고는 하지만 베버도 완전히 지식인의 사회 초월적 입각점 이런 것들이 이런 전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마르크스가 뭐 이렇게 무슨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이걸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역사가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다.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고 따라서 무의식 중에 그것들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마르크스 읽을 때는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사회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전제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온 얘기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 틀림없어. 그게 이제 성서 근본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공산당 선언 근본주의에 빠져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회를 보는 하나의 여러 요소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되 변화된 사회와 그다음에 유동적인 시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34강부터 37강까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당대의 상황들 속에서 이 텍스트가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을 논의하고 저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산당 선언 그 무오류주의자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1848년 혁명의 선언서, 1848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텍스트에 반영돼 있다. 두 번째로 근대 세계의 주인공인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 과정과 업적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우선 오늘은 이 발문에서 첫 문장 1848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이 쓰여졌다. 그런데 이 문헌 자체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야만 하는 것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성립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헌을 무오류의 정통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